저는 여기 오기 전에 LA에 있는 나성영락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LA에 와서 이제 모이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80이 넘으시고 또 90세 또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이분들을 섬기면서 가장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는데 그냥 편하게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실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십니다. 주일날 오시려고 한다면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최고로 단장을 하고 오시니까 이제 이분들을 저희들이 목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항상 양복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 사역이 없을 때는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가 신방을 가면 이분들은 그날이 대청소 날입니다.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셔서 제가 아이고 권사님 청소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1년에 한번 오시는 그 날이 대청소 날이기 때문에 대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데 새 돈을 준비를 못하셨으면 그냥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셔가지고 그것을 헌금하시는 권사님들도 보았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우리의 윗세대, 우리 선배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참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디지털 혁명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제 길도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지도를 안 봐요. 옛날 목사님들은 정말 이 지리를 훤히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분들은 이제 이 내비게이션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이제 몸은 편해졌습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대신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마음의 병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너무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의 몸이 편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광고해 주신 대로 담임 목사님 지금 출타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2주간 부목사님들이 예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예배를 쉽게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제사가 나오잖아요. 제사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물을 직접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불살라서 피를 뿌려야 그것이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는 충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에서 예배로 바뀐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실 때 동물을 한 마리씩 잡아오라고 한다면 교회 나오실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편해졌는데 이것이 정말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플렉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만일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70% 이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죠? 이게 되게 은혜로운 대답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나를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적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분명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변화를 함께 소원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에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마음이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믿을만 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부패하였습니다. 내 생각은 더럽혀졌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요,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자는 분들은 깨우기가 쉬운데요, 잠든 척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 깨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배를 끌려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미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신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가? 그것부터 점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뜻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힘입니다. 이거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두 자녀가 있어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아직 사랑 표현이 서투른데, 딸은 저를 너무 사랑해 줍니다. 늘 그냥 저를 허그해 주고 저를 늘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시은아, 너는 왜 아빠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뭐 스윗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착하고 스윗한 사람이 있으면 다 사랑하겠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이 시간 가운데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한번 연락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주일 아침에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교회를 잘 안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꼭 좀 교회 좀 나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여행을 가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러면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여행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지금 플랫 타이어가 돼가지고 지금 정비소에 있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매서 교회를 가게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애초에 아예 그냥 여행을 가지 않을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여행 가는 사람을 타이어 펑크가 나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즐거운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혹시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예배라도 드려야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즐거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또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시는지를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새벽 기도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잘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시편 121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헌신적으로 지켜보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보시는데 내가 하루에 첫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에 헌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너무 드라마를 잘 보신다고 해서 얼마나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나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드라마 많이 안 봐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보시는데요? 그랬더니 월화 드라마 한 편 보고요, 수목 드라마 한 편 보고요, 주말 드라마 한 편 봐요. 생각해보니까 월화 수목 금토 다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별로 드라마를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헌신을 한다면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냐? 옆에 있는 사람이나 건물이나 주변 어떤 것에도 신경이 팔리지 않고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진짜 잘 드리는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진짜로 헌신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다른 어떤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헌신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요, 6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목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는 행동을 할 때든지 미간이라는 것은 머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시면 여러분 이마에 저기에 그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조그만 박스 같은 거를 띠를 맸습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손목에 칭칭 감은 거 있잖아요.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무슨 모습을 비판하셨냐면 경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마에 한 띠와 이 손목에 있는 이 띠를 계속해서 넓히고 계속해서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면서 외적인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십자가를 달아놓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달면서 너무나 험악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달았는데 욕을 하고 십자가를 달았는데 뒤에서 막 클락션을 울려대고 막 이러시는 분들을 보면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십자가를 달고 실수를 할까봐 그렇게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십자가를 달고 다녀야지. 이 십자가가 부적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 지켜주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로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누고 나누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그것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 교회사를 보다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1882년에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를 피신시켜준 공로를 인정받아서 신사 유람단에 끼어서 일본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이제 농학 기술을 이제 시찰하고 있는데 그때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스다센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무엇을 선물로 받냐면 한글 한문으로 된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집에 가서 그 책을 읽어보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상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홀딱 밤을 새서 이 성경 말씀을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조선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2년 정도 그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번역을 다 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그때 누가 오느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일본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보니까 한글로 벌써 된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그 나라의 말로 성경 말씀이 번역이 되어서 들고 간 경우는 세계 유래 사상에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희귀한 그런 전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마가복음을 들고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더 놀란 것은 무엇이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기에 바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누가 뿌리셨을까요? 저는 바로 성령께서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 대한민국에 뿌려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경을 처음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면 유대인들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태초에 한국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다면 성경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왜인지 봤더니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이 등장하면서부터 거기서 게임은 끝난 거래요. 뱀을 본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유혹에 넘어갈 틈이 어딨겠습니까? 보는 즉시 잡아먹거나 뱀으로 술을 담가먹었을 민족이 한국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참 일리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렇죠?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선교사로 많이 헌신하셨잖아요. 그곳에서 적응이 잘 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말씀에 뜨거운 열정을 주셨고 적응력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넘쳐나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기갈을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탁지원 소장님이 오셔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단들이 가짜잖아요. 가짜. 가짜인데 오히려 진짜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며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나와가지고 몇 시간씩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배우지 못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드세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예수님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전 세계 자칭 예수라고, 자기를 예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 많이 계실까요? 대다수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예수가 50명이 넘는다라는 그런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표적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의 표적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찬양팀도 없고 이렇게 멋진 성가대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고 주보도 없었고 이렇게 좋은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만 있으면 됐어요.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잃어가고 있는 것,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빈자리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 액자가 걸려져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그냥 저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부르심 받고 온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13년째 이제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인사를 하는데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았던 교회에서 반주하셨던 그런 분을 여기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생각했던 목사님들의 이미지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저를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어떻게 이렇게 어리실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공동체에 갔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어리셔서 어떻게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고 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보시는 분들마다 제 머리카락을 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시커멀 수 있어요? 물감을 칠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니, 무슨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길래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냐라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물감을 칠했다고 하시면서 머리를 한번 빡빡 밀어보시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절대로 머리 자르지 마세요. 머리 자르니까 더 어려 보여서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데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저를 제가 안고 가야 되는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더니 제 이 두꺼운 머리, 제 이 부담스러운 머리를 세신다고 하나님 얼마나 고생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니까 저에게는 오히려 저의 머리 스타일이 은혜의 표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실 때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외모에 대해서 좀 어려 보이는 것 때문에 목사하고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기도탑에 많이 올라갔어요. 장신대에 보면 기도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갔더니 신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야, 정말 신학생들은 뭐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장신대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교회 음악과 또 대학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사진 수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탑에 올라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진 수첩을 펴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주의 깊게 한번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여자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여자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걸 보는 순간 야, 나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고민이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왜 이렇게 떨리고 왜 이렇게 위축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저하고는 적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7장 16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이 참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봐라. 조금 더 가봐라.
대학원도 준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번 시험 준비해봐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조금씩 조금씩 가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제가 이 시간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사역도 등 떠밀려서 나갔어요. 처음에 제가 맡았던 부서는 어디냐면 중등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저께 이찬수 목사님 목회 세미나를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청소년 사역을 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청소년 사역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처음에 설교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설교 좀 지겹게 하지 말고 좀 재밌게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사역을 나갈 때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쟤들이 저보고 무슨 목사가 저렇게 위축되고 무슨 목사가 저러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도 떨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전까지요 계속해서 떨리고 떨리고 떨려서 사람들 앞에 말도 잘 못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설교할 때만 안 떨려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소개팅을 하는데 소개팅하는 때마다 떨리는 거예요. 여자 얼굴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가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줘서 결혼했으니 망정이지. 참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보니까요, 저는 제가 한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저의 본성이 아니더라고요. 저의 원래 성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렇게 다듬고 저를 만들어 가시는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능력만 바라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자매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복음을 증거해라,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요, 부장님이 갑자기 술을 한 잔씩 쫙 들더니 건배하기 전에 이 여자 직원을 한번 일으켜 보는 거예요. 야, 너 처음 왔지? 너 제일 잘하는 게 뭐야?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노래를 제일 잘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부장님, 저는 기도를 제일 잘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너무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막 대리님하고 막 과장님하고 뜯어 말립니다. 빨리 너 앉아. 뭐 하는 거야? 막 그랬는데 이 부장님이 술이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그래, 한번 그러면 기도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부장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축복해 주시고 거기 있는 직원 한 명 한 명 얘기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니까 끝나고 났는데 부장님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야,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너는 앞으로 회식 때 술 마시지 말고 사이다만 마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내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번 우리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뉴스를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종일 틈을 내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비평과 사람의 판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루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예배와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